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보낼세 3분지 1은 요압의 소아에 3분지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소아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소아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이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간섭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어떤 종교인에 대해서든 착해야 된다, 종교인이라면 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종교인에게 원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처럼 이 세상이 종교인에게 착해질 것을 원하는 것은 세상 종교의 가르침들이 도덕을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든 그 종교의 경전이 가르치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은 착함일 것입니다. 착해져라. 따라서 불교를 믿는다면 부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그 가르침대로 잘 살아간다면 착해질 것은 당연한 것이란 것이죠. 이처럼 뭐 천주교에 대해서도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차원 높은 그런 도덕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성경도를 실천을 해야 되고 성경도를 실천한다면 당연히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혹시 사회에서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또한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굉장한 비난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은 그 모양이냐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되죠. 결국에 너희가 믿는다는 것도 또 성경대로 산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말뿐이다. 이러한 조롱까지 내뱉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이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조롱을 받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할 여지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지만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자를 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지 아니하면은 신자답지 않다고 하는 이런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신자를 어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말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덧붙여 말하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 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혼동하지를 않으려면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은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을 착한 사람과 연결을 하게 돼버리면은 결국 세상의 착한 사람들은 그 착함 때문에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결과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말이 튀어나오느냐? 종교는 같다. 이러한 말이 자꾸 여기저기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착함을 가지고 천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착하게 산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종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착함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 기초니까. 또한 세상이 종교에 대해 원하는 것이 또한 그것입니다. 하지만은 기독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착함으로 연결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기독교의 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착해지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자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고 또한 성경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불교는요, 부처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관심구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부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유교도 역시 공자가 누구냐? 그걸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공자가 남겨놓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모해 가는 것. 그게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천주교가 비록 하나님을 말하긴 하지만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관심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건 결코 또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는 얘기죠. 이건 기독교도 다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여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은 기독교 역시도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세상은 신자가 범죄를 하면은 분명과 가처 비난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사하지 못한 그런 짓거리 할 때에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한 말을 듣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세상은 범죄한 신자를 두고 비난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신자의 범죄에 대해서 비난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편 99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기는 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의미예요. 징계는 하시지만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신자의 범죄에 대해서 비난을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공의와 자비는 그 빛을 잃어버릴 거예요. 용서와 공의와 자비가 참으로 귀한 빛으로 너무나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불의함에 대해서도 어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사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결국은 그 용서까지 이용해버릴 그러한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다면은 내가 어떤 죄를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용서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용서한다더라 그런 마음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모든 관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 그 삶은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이건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삶이 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자의 참된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압살롬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2절 보면은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지 1은 요압의 소화에 3분지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소화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소화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다윗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군대를 새롭게 조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다는 거 조직을 하고 있고 또 세 대로 나누어가지고 요압과 또 아비세와 또 이때의 수하에다 각각 배치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과 나와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결과는 뭐 뻔하겠죠. 6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둘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 죽은 자, 칼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쟁에는 항상 하나의 특징이 있다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특징이에요. 누가 더 군사가 많고 힘이 세느냐 누가 더 어떤 무기가 더 많으냐는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함께한 쪽이 이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이 법칙은 전혀 깨어진 바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도 이 법칙 아래에 있는 거예요. 8절에 오면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숯불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 얘기는 칼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승리가 결정된 것이 아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칼을 쥐고 있는 그런 내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이 전쟁의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승리에다가 관심을 우리가 모은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노가 먼저 튀어나오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역시 또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려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염두에 둘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가진 힘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한 패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다가 우리 관심을 둔다면은 결국 모든 승패가 여호와께 달렸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채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신자라면 누가 쉽게 쉽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일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법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승리가 바뀌어지는 그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말과 삶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다르게 튀어나오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건 잘 알고 있고 또 말은 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입술은 죄인인데 그 삶에는 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말하면서 내 입술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그 법을 모르고 저 엉뚱한 삶으로 나와지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죽어야 될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신자로서 맞는 말이라는 것 이걸 알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 거기엔 도통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나를 이기게 했다, 그것을 기뻐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임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뭐 군사를 많이 모았기 때문입니까? 유능한 장수를 세웠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면 군사를 뭐 세대로 나누어 조직하는 그러한 조직력이 좋아 그랬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음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많은 군사가 있고 내게 칼이 있고 강력한 조직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승리하기도 하시고 패배하기도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뭐 기도해가지고 승리를 얻어내자 이런 쪽으로 나아가버린다면 그 역시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는 여기에 관심이 가있다는 뭐 그런 결론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습니다라고 고집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실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네 일이 안 되면 안 됩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있는가 궁금해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 안 되는가? 이거 제가 묻고 싶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또 뭡니까?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야 마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죽는다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네 고백대로 네 믿음도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는 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은 맞게 하는데 그 말에 맞게 살아가는 그 법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지 않게 입시오. 성공하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신자가 아니고 나는 실패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승리를 했다면은 실패해도 마땅한 이런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선 볼 수 있는 품성이라 그 말입니다. 승리를 얻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 이건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못 믿어지는 것이죠.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를 얻기 위한 조건을 내가 갖추려고 애를 쓰게 되게 하더란 말입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 나의 열심을 모시고 나를 축복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착각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승리를 얻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었냐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에 대해 살펴봤지만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등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뭐합니까? 바스바를 범한 사람이고 우리아를 죽인 자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비록 다윗에게 반응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은 나쁘고 다윗은 착하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둘 다 악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다윗이 있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 그것뿐이란 얘기. 이유는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향해 있다는 것, 이게 이유가 되는 것이지 다윗이 승리를 얻을 조건은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택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가지고 그 대가로 복을 주시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죄인에 불과한 나를 용서하시고 궁휼과 자비로 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걸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행함과 열심을 들고 나가려고는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만 내게 있는 그 어떤 착함과 의로움을 다 동원해도 여호와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만 서게 될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신자란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이걸 믿는다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법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조직을 했지만 승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달렸단 말이죠. 우리들 역시도 뭔가 하고자 하고 조직을 만들고 우리 열심을 내보지만은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달렸다. 항상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내가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일에서 그 결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품성이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문제가 여호와께 달렸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살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법, 어떻게 사는 게 온전한 것이냐? 그걸 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실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 이걸 안다면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잊지를 않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린 죽어야 될 죄인이다. 뭐 다 아는 내용. 또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가 여호와 앞에 죽어야 될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걸 인정을 하시고 그걸 믿고 계신다면은 죽어야 될 나를 살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법, 그게 무엇인가를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어 마땅한 게 나라면은 오늘 살아있는 이 하루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제발 좀 잊지를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하루 산다면 분명히 은혜고 죽는다면은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인생인 거예요. 오늘 죽는다면은 단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신자의 품성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품성은 인격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좋은 성격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신자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자의 품성에서 나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어야 될 죄를 나를 살게 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신자의 품성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다윗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평안하게 살아야 될 그런 이유도 없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모여야 될 그런 이유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건강과 평안 속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목숨이 붙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것,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충만히 퍼부어져 있다는,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될 나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런 나를 이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처럼 신자가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이유도 자기한테 두지를 않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누구를 대할 때에도 어떤 조건,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며 대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란 사실. 그 결과가 승리로 맺었다면 나의 악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실패해야 마땅한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꿈과 자비하심을 보게 하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게 마땅하고 행의 실패의 결과로 나아간다면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내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직 신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품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의 도라는 것은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는 천지로 전혀 다르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겠습니까? 아는 내용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법이 어떨까? 그것만큼 잊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도 나의 뜻도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실패하기도 하시고 승리하기도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앞에서 공의와 자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신자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나의 조건들,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조바심을 내고 두려워하는 그 일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한 주께 복종하는 그러한 신자로 나와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